우리 성가대는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And I don't know how you're able to speak English, I mean Korean better than I am. 아주 너무나 귀한 그러한 그 모습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 참 성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요. 선교 그 단체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저희에 323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베트남, 그 전엔 카이로, 그리고 그 전에 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나들다가 바로 지난주에 과타말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참 예배가 너무나 뜨거워진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미국만 오면은 여기가 푹 식어가는 것을 때로는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안 때문에 긴장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에 가니까 이집트의 믿음의 사람들도 무슬림 때문에 긴장 속에 있고,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사역하던 인도네시아 다 이제 무슬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는 참 예배가 절실해지는데요. 보니까 우리 안 목사님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참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중국에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목사님이 옥에 갇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훨씬 더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인이 늘어나니까 그 가정교회가 부담이 되니까 들러 나갔다가 또 너무 보이니까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공안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풀어줬습니다. 나와보니까 자기가 옥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교인이 한 세 배 불어났거든요. 다시 공안을 찾아가서 저 옥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에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동무. 여러분, 동무 그러면은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우리 잘 안 쓰지요? 제가 안창민 동무. 여러분, 좀 닭살 돋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타부시하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변질이 됐어요. 한국말에 이렇게 좋은 말도 없습니다. 벗을 뜻하는 것이고 우정을 뜻하는 것인데 북쪽 애들이 이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쓰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창민 동무, 제가 정말 이 동무를 삼고 싶은데요, 목사님. 근데 이러한 그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변질된 말들이 좀 있습니다. 부흥.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란 말을 쓸 적에 진정한 그 부흥의 의미를 담아내기보다는 숫자적으로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숫자적으로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근데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요,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inner renewal. 그렇지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revive us.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근데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보니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세상적인 복으로 많이 뒤바뀐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복도 이 복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느 그릇을 통해서 담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을 읽고 제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갔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에 또 미국을 떠나갔고 제가 73년에 왔다가 그 다음에 17년 만에 미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1990년 2월에 나갔습니다. 동남아에 나가보니까요. 물론 제가 처음에는 필리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지금은 말레이시아인데요. 그때 당시 동남아에 나가니까 지금 한국인이란 그러한 모습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일본 기업의 모든 제품들이 동남아에 다 깔렸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모터사이클 얘기를 하면 혼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오토바이인 걸로 그렇게 대변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명함도 못 내밀던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나간 지 이제 16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 기업 제품과 일본 기업 제품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요, 우리 삼성 그리고 LG, 특히 이제 그 이 동남아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그 제품이 뭔지 아세요? LG 냉장고, 그리고 LG 세탁기, 또 LG 에어컨입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사는데 비싸갖고 아예 그냥 패나소닉 샀어. 아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시대가 이렇게 빨리 역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It's good time to be Korean. 그렇지요 여러분? 요즘은 한국, 한류 참 가는 데마다 무슨 K-POP이라든지 그것만이 아니라 드라마 여러분이 동남아를 다니다 보면요 한국 드라마가요 가는 데마다 틀어져요. 전부 더빙이 돼갖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한국말 배우려고 그리고 한국 제품 뭐 동남아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제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참 애플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갤럭시 S4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갔습니다. 우리 삼성 참 이건희 회장이 한때 그랬죠. 아내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 뭡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뒤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한국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참 많은 면에서 앞서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미국 처음 왔을 적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Zenith, 그 TV, 큰 괴물 같은 박스 담겨져 있던 나무로 들기도 무거운 근데 요즘 그런 TV 이제는 시장에서 다 사라지고 Zenith라는 그런 그 TV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코닥이 제게 모든 카메라야 다섯 번을 했는데 이분들이 디지털 그 혁명적인 그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만큼 모든 기술에서 제품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기업들 지금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20년, 30년 후에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20년, 30년 후에 예수님 아직 안 오신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남아 있을까요? Big question mark예요. 한 기업은 왔다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다른 기업이 올라섭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그 기업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기업이 무엇인가? 제일 뒤에 보니까는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뒤돌아가서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삶에 나타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 지금 신앙의 하나의 그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자리냐?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변증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변론을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변호사가 있어갖고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변증을 하지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어떤 변증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그립바 왕 앞에서요. 자, 아그립바가 누군가?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죄인으로 얽매여갖고 그 다음에 로마로 호송을 하여 가는 중간에 가이사라. 가이사라는요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서쪽으로 내려와갖고 지중해 근접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배가 이제 모든 지중해 다양한 해변으로 떠나가는 여기에서 이제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른 재판하고 달리 이 재판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뭐냐?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 말로 했다.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아그립바 왕은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그때는 세계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죠. 물론 이 세계 전체가 그때 당시의 세계니까는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그 다음에 아마 그 아직까지는 인도까지도 오지 못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리고 유럽 전체를 로마가 그 자기들의 그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로마는 식민지마다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워갖고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왕을 세우면은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들의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생소하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워갖고 신탁 통치를 했어요. 헤롯 왕이 바로 분봉왕이요. 오늘의 아그립바 왕이 분봉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문화를 알고 종교를 알고 풍습을 알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아름다운 면을 우리가 봅니다. 재판관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밑으로 까딱만 하면은 당장 목숨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바울의 전체적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에 가서 보세요.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변증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아그리빠 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아그리빠가 그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가 저것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29절. 참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재미있다, 너무나 귀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마느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담대함이다 이런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우리말에 좀 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앙의 깡닥이다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권위자 앞에서도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는가. 이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대에 돌려놓기를 원했어요. 지위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한번 그때 당시의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로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모든 바울 앞에서 행한 일들이 바로 이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종, 하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종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근데요 한국말로 물론 종이라는 그러한 그 우리가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본문에 들어가면은 둘로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둘로스의 본래 의미는 종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극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가 다른 게 뭐예요? 종은 그 나름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자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노예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완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물론 안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특별한 사역들을 맡기셔서 아마 스페셜 콜링, 특별한 부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를 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요? 바울과 동일한 목적을 두고 큰 의미에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그 길로 가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여러분들 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는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한국말에 이걸 보면은 뭐 사환이란 말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머슴, 또 옛날에 뭐 소사 뭐 이런 말들도 썼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어. 주인이 가르치는 대로,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바울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거 표현을 씁니다. 증인을 삼으려 했다. 이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내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본대로 얘기한다라는 것이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이제 증인을 섰으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증인은 우리가 이 증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선서를 하죠. 뭐예요? 내가 본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증인의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서 순교, 말투레오라는 말의 근원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러나 나는 본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래갖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귀한 변화를 일으켜 놓은 것을,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본대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드러냅니까? 여러분 뭘 드러내세요? 여러분 학위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부한가 하는 이 부를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교회적으로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뭐 이 장로님 물론 아까 그렇게 기도 안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순수함을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뭘 가졌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교회가 드러내는 것은 결국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드러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됐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셔서 이 길을,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갈 적에 우리에게 반대로 향하여 가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증인과 그 다음에 종으로 삼았는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요. 18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우리가 떴는데, 바울에게 이제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종으로 맡겼어요. 증인으로 맡겼어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맹인이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앞만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얘기예요. 깜깜하고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어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그 다음에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사탄 밑에 얽매여 있어갖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구렁텅이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움켜쥐려고 달려가던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누구를 믿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왜?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분명한 이기시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분명하게 역사를 이룰 걸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요. 왜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저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니까 제가 감히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뜨거운 생명이 남겨져 있는, 그리고 꿈틀꿈틀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이 안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함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바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간다. 여러분 이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갑니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모였건, 집에서 모였건, 헛간에서 모였건, 산에 올라가 모였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Inheritance. 여러분 inheritance라는 말 그 자체가요 미래에 올 것을 이미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받았고 앞으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어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 미래와 현재가 같이 연결된 것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왕국이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국은 왕이 있어야 왕국이고 백성이 있어야 왕국입니다. 그렇죠?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국의 왕이세요. 우리 누구예요?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이 왕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바로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세계 전역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Jesus is winning.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세계 전역에서 귀한 하나님의 victorious 그 역사를 일으켜 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참 여러분이 미국 한 구석에 계시지만은 참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진행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잠깐 좀 그냥 짤막짤막하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이곳이 오늘날 동남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싱가포르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국제본부를 그쪽에 뒀어요. 그러다 이 싱가포르이 너무 그 경제력이 올라가고 비싸지니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희 GP 선교회 지금 323명의 선교사가 있는데요. 저희도 한국에 있던 국제본부를 말레이시아로 옮겼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옛날에는 선교사를 받던 나라들이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이미 기존에 앞서간 선교단체들에게 부탁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서구 선교만이 아니라 한국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오늘날 이러한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중국에서요, 이미 4,000명, 5,000명 정도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갔고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세요? 한국이 지금 2만 4,000명의 선교사 된다고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서 우쭐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교의 대국을 중국을 만들어내실 걸 봅니다. 귀한 신앙. 신앙은요, 도전을 받을 때, 긴장이 될 때 훨씬 더 순수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다져가고 계세요. 한국은 오히려 물질 세계로 교회가 이미 세상적인 것을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맛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에는 한국처럼 휘황찬란한 예배당 하나 없이 가정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모이고 때로는 공안이 들을까 봐 숨죽여가면서 찬양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운남성 시샹반나에서 국경만 하나 건너면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 또 국경 하나 건너면은 태국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길을 냈습니다. 지금 길을 내고 있어요. 이제 곧 완공이 됩니다. 또 중국이 반대편으로 해서 미얀마의 그 만달라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양곤에는 깊은 강이 있어요. 큰 배들이 양곤항에서부터 만달라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강폭도 넓고 이제 그 대형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만달라이에서 중국이 쿤밍, 곤명이라고 하죠. 이 쿤밍까지 지금 철도도 내고 그 다음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먹을 야심을 가지고 이 길들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길을 내는데요, 무서워요. 산이 있으면 깎아버립니다. 봐서 너무 높은 산이다 그러면 동굴을 그냥 이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버립니다. 일직선으로 길을 냅니다. 제가 중국의 시샹반나에서 라오스 국경을 건너갖고 루앙남따라는 지역에 산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갔고 8시간 거쳐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옆으로 이 중국이 길을 내고 있어요. 그 길이 끝나면은 8시간 걸리는 그 거리가 2시간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요? 일직선으로 길을 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국이 또 투자를 해갖고 치앙라이까지 길을 내고 이미 그 길이 방콕까지 연결이 돼 있고 방콕에서 또 제가 살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해서 싱가포르까지 길이 다 나 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경제적인 야심으로 길을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는 그 길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길이 복음의 하이웨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길을 통하여 세계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로마가 길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하여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인구, 우리가 보통 인도 그러면 한 13억 인구, 중국 13억 인구, 여러분 10억은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오히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중국은 한 가정당 한 자녀 산하 정책을 쓰는데 인도는 시골에만 가면은 한 가정당 7~8씩 계속 나요. 그리고 센서스에 제대로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훨씬 더 인구가 많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이 인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구걸 하러 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인도 같은 그 나라에 미국 같은 대국이 무슨 구걸을 하러 가? 근데 여러분,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요, 특히 브레인들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을 훨씬 상회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 그 IT 산업 보세요. 다 인도 사람들이 헤드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인구의 조그만 퍼센트지만 뛰면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브레인은요, 앞으로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인도 안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그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데요. 가정교회들이 막 그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면요, 인도도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보게 돼요. 아직은 가정교회, 아직은 가정에서 모여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 힌디어로, 벵갈러로, 카렐라어로, 분자버로, 타밀러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너무나 그들의 그 가슴을 뜨겁게 불타올라갔고, 사실은 이 드라마로 엮어갖고 그들의 언어로 카세트로 사방을 뿌려놓은 그러한 그 사역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누군가 더 들려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적에 준비된 신학생들이 가갖고 교회에서 오이코스 하나하나씩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지역마다 이 교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생명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실질적으로 나눠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교회가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도, 죄송합니다. 이란. 워낙 다양한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여러분, 이란. 1979년도에 팔레비 왕국이 몰락하면서 그다음에 호메니가 그 나라를 그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무슬림으로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 법령을 내리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했고 79년도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해외로 피신했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해외에서 준비를 해갖고 이란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자리를 맡아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요, 이란 안에 들어가갖고 미리 신앙으로 다져가던 사람들과 연결을 해갖고 그 이란 안에 믿음의 귀한 그 뿌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4천만이 넘는 이란의 국민 중에 300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 그러면은 이슬람 국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300만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란에 들어갔던 그 하이브리드 그 자동차의 그 이 권위자, 그 다우드 박사가 들어가갖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제 예배를 세워가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자가 너무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 다른 분하고 해갖고 그 버스 운전하는 그 운전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가서 버스를 대절을 해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태워갖고 저 들판으로 나갔고요 목청껏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특권인지 아세요? 목청 터져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말씀 듣고요 흡족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면요 신앙이 그 안에 이제 기존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이 되다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버스에 같이 타갖고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서 주중에는 일터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요. 또 버스를 대절해 갖고 또 나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이 저 버스 면허를 받아갖고 또 그 다음 버스 그 다음 버스 버스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신앙의 투철한 싸움의 그 모습들이 이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이 신앙의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를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들이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군데만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부티, 여러분 이 지부티라는 나라 들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나오셨던 분 말고요. 지부티, 여러분 지부티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그러면은 워낙 넓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소말리아 하면 알지요. 예, 워낙 이 한국을 괴롭히던 해적이 놀던 그 지역이니까 소말리아에서 바다를 건너면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결국은 그쪽에 소말리아 옆에는 또 그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수단에서 최근에 서구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를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중국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일꾼들을 보내요. 물론 장사꾼들은 거의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요즘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냅니다. 저 모로코 밑에 마리투리아만 해도 20만이 있고요. 이 중국인들이.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50만의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그냥 갑니다. 이마만큼 많은 중국인들,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단에서는 그 이 북수단에서는 모든 그 이 서구 선교, 서구 기업들을 다 쫓아내지만은 중국 기업들과 중국에 투자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부티라는 나라는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통상적으로 무슬림 지역이었던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부티 사람들이 반응을 해갖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을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 좋아갖고 선교사들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도 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왜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왜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 좋은 복음을 우리 조상에게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따지려고 물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들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블랙이고 브라운이고 옐로우입니다. 이제는요, 선교사들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로 들어갔고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도 물론 들어갔고요. 이런 색깔들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저희 조상들도 이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제 삶에 변화를 준 것이 기뻐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서 변화가 되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 복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부티로 인하여 지금 북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들이 또 복음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선교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은요, 영원히,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혼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일이면은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예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뭐예요?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이 드러나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삶으로 변화를 주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주신 이 귀한 도전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